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머무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기독교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있게 하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배고픔이나 해결해 주자고 행하신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건 하나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대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들과 계속 연관되어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그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들과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등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조그만 것을 가지고 5천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행한 그 이적에 마음을 이제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 또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을 피해서 다른 곳 도망을 쳐버리고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을 피해 도망친 예수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버나움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다시 서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책망을 또 듣게 되죠. 이 책망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영생은 바로 인자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59절까지 계속 이어진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느냐면은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열두 제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지금 제자로 이렇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부르신 열두 제자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제자 되겠다 이렇게 자청한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렵습니다 하면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떡인데 내가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 마치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하나 먹으라면 내 주는 이런 말로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이 말 들을 때 아니 누가 능히 자기 살을 갖다가 떼어서 주겠느냐 뭐 이런 유대인 말할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니고데모가 좀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다 이런 말씀하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래간 니고데모의 그 말이나 자기의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본 유대인들이 매한가지라던 말입니다. 같은 수준의 지금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 말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긴 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내 살이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 예수님의 살로 이해를 한 유대인들이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슨 뭐 식인종들의 모임도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 누가 과연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세상적인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말이 어렵다 해가지고 예수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쉽습니까? 아마 별로 어렵지가 않다. 나는 그거 다 안다. 안 어렵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토록 어려웠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땐 전부 알 수 없는 어려운 것도 참 쉬운 말인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말이 어려웠겠냐는 것이죠. 말씀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느냐.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기 오신 그 예수님이 왜 말씀을 그토록 어렵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하지 유대인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좀 쉽게 그렇게 말씀했으면은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가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이 말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지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들보다 뭐 수준이 높거나 머리가 좋아서 그들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싶고 이해할 수 있겠냐, 있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갖다가 본문에 비춰볼 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해가지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이 몰리고 있지, 말씀이 어려워서 나 예수 못 믿겠다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어려워서 예수를 따르지를 못하게 떠나버렸는데, 오늘날 똑같은 사람인 교회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어려워서 믿지를 못하겠다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과연 오늘날 교인들이 당시 유대인들보다 예수님 말씀을 참되게 더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건 분명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렵지가 않은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지가 않게 들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듣고 믿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 내가 믿으면은 다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부 이해할 수가 있겠냐,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천국 간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면서 여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읽는 것이 목적이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부모로 자식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식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책 읽을 때, 그때 굉장히 기분 좋고 많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 저 아이가 어떤 공부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 부모가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관심 없고 그런 거 신경 쓰기 귀찮고 그저 아이가 책상에 책 본다는 거, 내가 내 아이가 지금 안 놀고 책 보고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마음이 뿌듯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책을 읽고 있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 기뻐하고 뭐 상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책 읽으면 좋아하고 기도하면 좋아하고 돈 내면 좋아하고 봉사하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머리에 꽉 박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니겠지만 지금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런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읽고 있다, 무조건 읽고 있다, 읽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좋아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체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은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버리니까 말씀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버리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게 쉽고 말씀에 대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민과 갈등의 시작입니다. 믿은 것 자체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을 안겨줘요. 그리고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틀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게 그 어떤 갈등과 고민도 없다 그렇다 분명 그 믿음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내가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말씀은요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하늘보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 예수를 만납니까? 몸과 몸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몸과 몸의 만남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 예수님 옛날 그 당시에도 몸과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몸으로 되었다 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라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내가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착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 수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 마음은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 기뻐하는 건 이런 것이군요.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목적과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군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저에게 이걸 말씀하시군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에 대해서 전혀 염두를 안 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란 건 우리가 전혀 틀려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벗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막 부딪히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다면 이건 웃기는 것이거든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건 믿겠습니다는 이것은요 네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그 믿음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을 가지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영생을 줄 게 이것이 아니고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 말은 이해가 된다 하십시다. 이해가 된다면 이게 무언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의 살을 먹고 살아갑니까? 그 피를 마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 살을 먹고 피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거 그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 하니까 모든 말씀 쉬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니까 그냥. 천중에는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성찬식 갖다 붙여버립니다.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 예수의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먹으면은 그게 예수의 살이 된다 들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화채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화채설 때문에 천주교는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성찬식을 하는 거 하면 되니까 전혀 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천주교의 그런 교리를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성찬식을 그냥 예수를 기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실제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저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살을 찢기고 피 흘린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것이 그냥 믿는다는 말만 하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니까 몰라도 되고 이해하지 못해도 되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그런 간단한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의미한지 압니까? 그냥 십자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살과 피에 담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죄인을 위해 버리시고 찢기심으로써 몸으로서 죄인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 몸은 섬김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섬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죄인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결국 희생이란 말이죠. 이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란 뜻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됐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의 섬기고 희생한 그 일에 동참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갈등이고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네 자신보다도 이웃을 섬기고 희생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당장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뭡니까? 갈등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날마다 그 주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인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섬김과 희생, 주의 섬김, 주님의 희생, 그게 뭔가 전혀 모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말을 내가 했다 해가지고 나는 주의 살을 먹고 있습니다, 주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 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렵습니다 도망쳐버린 가지고 아이고 멍청이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 쉬운 걸 왜 모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리다, 이게 내 생명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힘쓰는 그런 신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건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가 아닌 걸 붙들고 예수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길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길에 영생이 없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리고 다만 예수를 임금삼기 쫓아다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를 찾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고 그 말씀으로부터 피해버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그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여기 가도 저희 같은 말씀인데 어디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될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발상에 지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미 예수를 떠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단지 배부르게 한 예수, 그런 우상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인 걸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 걸림이 된 거예요. 61지로 오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 말이 너의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다시 말해 내가 하늘에서 왔던 생명,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이 너의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의 신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요셉의 아들로서 그 부모의 형제가 누군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라는 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에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건 모르겠다, 어렵다 이리 나오는 당연한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사람의 몸에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네 부모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로서 왔다는 것을 하늘, 다시 말해 공중에서 내가 내려왔다는 이런 의미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서 왔다 이 말인데 공중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공중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한 하늘하고 유대인이 알고는 하늘하고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늘을 뭘로 생각합니까? 성경에 하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하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가신 그 하늘, 그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중,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한 하늘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나라 뭐 이런 걸 말할 때에는 단지 공중에 있는 어떤 나라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공중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뭐 새파란 하늘 뭐 이런 식으로는 전혀 이해를 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하늘의 의미는 이 세상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죄악의 나라라면 하늘은 깨끗한 죄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멸망의 나라라면 하늘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이런 의미로 하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나라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늘로서 왔다 이 말은 세상과 다른 생명의 나라에서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영생의 나라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유대는 그것을 공중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늘을 어떤 생명의 나라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멸망의 나라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영생의 생명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부모 형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예수의 육신을 보면서 그 육신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걸 생각하고 육신의 문제에 매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리는 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육신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멸망의 상태,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은 세상에 볼 때에 아무리 풍성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은 절대 우리를 살리지를 못한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육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사는 것은 세상이다, 세상 것이 나를 살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신자는 육신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건 영이다, 예수님 말씀이고 생명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웠겠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어려웠겠습니까? 답은 후자죠. 문제는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마음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들의 배부름만 생각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은 우리 배부름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말씀을 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이 단단했다, 너무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내 육신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게 강파의 그게 단단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린 그들의 입장은 아마 우리는 문제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의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렵게 말해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 문제는 예수님이 어렵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이 이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육신에 매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하는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 그것은 그들 마음이 육에 머물렀기 때문에 육에 머문 그 마음의 상태 강팍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이 세상에 걸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거리인 육신의 문제를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걸림돌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고 있는 정작 예수님은 하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 얘기만. 오히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고 책망을 내뿌리는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해를 못한 당연한 것이죠. 대개 성경을 말할 때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는 것은 말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육신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렵게 들려진다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서 육신의 문제를 다 굳어버리고 오직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 어떤 말씀도 이해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께 오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반대거든요. 사람 생각과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것 이게 십자가 이게 예수입니다. 육과 영이 함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정떨어집니다. 진짜 정떨어진 말씀이에요. 보기도 싫고 예수 믿기도 싫어져요. 하지만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진심으로 육신이 사는 것보다 영이 사는 것, 영생에 깊은 마음을 두시고 예수를 찾는다면 우리의 생명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 싫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나를 살리지를 못하고 영이 살린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육이 살기 위해서 예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참으로 옛날 생각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육신이 사는 길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주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강팍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하시옵소서. 우리가 육의 관심을 두고 예수를 찾는다면 주의 말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은 내 육이 사는 길이 아니고 영이 사는 길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그 길에 굳게 서서 주님 인도하신 바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